우리 자신이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이 사랑 침례교회에 다닙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구나. 이제 그렇게 우리를 불러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 세 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가리켜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그와 같은 사실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28절 가서 보면 바울이 아그립바 왕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증언하게 될 때 아그립바 왕이 내가 나를 설득해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이 조롱의 대상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6절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초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때는 핍박과 고난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세상에 퍼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그 호칭을 받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죠? 이런 사람. 예수님만을 따르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예수님 승천 이후에 교회가 형성된 이후에 50년, 100년, 150년 이렇게 지나가는 가운데 사람들 속에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후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라고 한 사람이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우리 로마 제국은 모든 사람이 다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 기독교 제국입니다 라고 해서 기독교를 소위 공인하는 것과 같은 일이 생기면서 그 이후부터는 그 로마 제국에 태어난 모든 사람, 그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당연히 유아 세례를 받아야 돼. 그 유아 세례를 받게 되면 그러면 그 로마 제국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세상에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리아를 섬기면서도 그 로마 제국에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받으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리게 되니까 성경적인 의미의 그리스도인과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이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붙여주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호칭이 구분이 없이 사용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게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AD 313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그난 1700년 동안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은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 아니면 인식이 사람마다 다 다른 그와 같은 일이 슬픈 그와 같은 현실이 우리 가운데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만희, 안상홍, 문선명 또 안식교를 만든 화이트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또 몰몬교를 만든 조셉 스미스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 몰몬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안식교 등등 이런 모든 교회들이 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과 소종파 아니면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과 구분을 못하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맨 마지막 시대는 혼동의 시대요. 진리가 없어지는 시대.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이 무엇이고 그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고 어떤 것들을 실행하는 사람인가 이걸 저와 여러분 머릿속에 정확하게 넣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사랑 침례교회로 모였습니다. 이 교회는 무엇을 믿고 이 교회는 어떤 것들을 실행하는 교회인가?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 이 교회를 사랑해서 건물 헌금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왜 도대체 우리가 헌금, 건물 헌금을 해서 이 건물을 우리가 잘 유지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 공간으로 쓰고 선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왜 써야 되겠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많은 그런 희생을 드리면서 헌금을 하고 우리의 미디어 선교 사역을 하고 이 교회를 유지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오염이 됐기 때문에 많은 경우 저희는 우리 자신을 성경신자, 영어로 바이블 빌리버,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성경신자들이 믿는 바와 그 다음에 실행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신자들은 어떤 것들을 믿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실행하며 역사 속에서 살았는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으로 믿음의 아들이 된 자기의 친아들과 같이 여기던 디모데에게, 그 디모데는 목회자였어요. 그 목회하는 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의 말씀을 준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교회의 목회자가 돼서 목사가 돼서 교회를 이끌고 나갈 때 이와 같은 원칙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 해서 이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1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신명기 맨 끝부분과 여호수아 1장을 가서 읽어보시면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양도하며 이스라엘을 이끌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임무를 주면서 절대 가나안 족속들 두려워하지 말고 강건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바울도 죽기 일보 직전에 자기의 사랑하는 그 아들 디모데에게 강건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단순히 힘만 센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에서 강건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그 은혜를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고 그 은혜를 강력하게 선포함과 동시에 그 은혜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사는 강한 자, 다시 말해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군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절 가서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게 들은 것들이 있다. 그런데 내가 목회자로 나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다른 거 전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들은 바로 그것들, 영어로 가서 보면 더 세임, 동일한 것들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가 내게 가르친 게 있다. A, B, C, D 가르친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들, 그 동일한 것들만 신실한 자들에게 가르치면 그 신실한 자들이 또 그것들 동일한 것들을 가르치게 되고 그 동일한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교회가 역사를 통해서 이 땅의 세력을 확장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고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기 사랑 침례교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줬던 바로 그것들 The same, 똑같은 것들. 그 똑같은 것들만 저와 여러분이 배우고 똑같은 그 것들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러면 바이블 빌리버가 되는 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랑침례교회와 사랑침례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있는 이 목사가 해야 될 그런 일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난 한 2500년 동안 온 세상을 떠돌면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1948년도에 자기 땅에 돌아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아버지가 자식에게, 자식이 그 자식에게, 자식이 그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우리 유대인들이 받은 고통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그대로 전달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다고 역사와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가셔서 요엘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2절하고 3절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들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들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며 그들의 자녀들은 다른 세대에게 말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 주시는 이와 같은 그 고통과 고난까지도 이 자식의 자식의 자식에게까지 그대로 알려서 이 시대까지 이와 같은 진실이 남겨질 수 있도록 알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욕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 유대인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박물관의 그 앞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요엘서 1장 2절 3절 말씀이었어요. 내 자식의 자식의 자식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명령과 그것을 거부하게 될 때 받았던 것 같은 고난을 내 자식의 자식의 자식에게 널리 알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죽기 전에 준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전달해 준 것들 바로 그것들 the same 똑같은 거 동일한 거 바로 그것만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게 되면 바로 그 신실한 사람들이 그 동일한 것들을 후대에 전하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확장될 수 있게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 신자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것들을 믿고 어떤 것들을 실행을 했느냐. 먼저 구원에 관한 한 우리 성경 신자들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우리 성경신자라면 다 그걸 이제 고백을 할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형태의 성경신자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제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이와 같은 공통분모 외에 정말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것들이 무엇이냐, 그걸 그대로 지킨 이 성경신자들은 무엇을 믿었느냐, 어떠한 것들을 믿었고 어떠한 것들을 실행했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여러 이제 독립 침례교회들은 자기들의 그 믿는 바와 그 실행을 보통 침례성도, 제가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이거를 프린트를 해왔습니다. 이 카드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침례성도, 영어로는 베프티스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몇 글자로 되어 있냐면 여덟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덟 글자. 그래서 이 여덟 글자 BAPTISTS 제가 보통 때는 별로 영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아이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영어 몇 글자를 사용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는 성경의 최종 권위, 영어로 가서 보면 Bible's Final Authority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만이 우리의 최종 권위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둘째, A라고 하는 글자는 Autonomy of Local Churches가 돼 있어서 자치적인 지역교회를 믿었다. 그 다음에 셋째 나오는 이 스펠링이 P예요. P는 Priesthood of All Believers에서 믿는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을 믿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스펠링이 뭐예요? T자가 나와요. T는 Two Ordinances에서 교회에는 두 가지 교회만 있었다는 사실을 믿었고, 그 다음에 I가 나오죠. I는 Individual Soul Liberty에서 개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믿었고, 예, 그 다음에 S는 Saved People's Church Membership,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만 교회의 멤버가 될수 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글자 중에 하나가 T죠. T는 지역교회에는 예, 두 개의 직무만 있다 해서 Two Offices in Local Church,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는 Separation of the Church and State,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교회와 국가가 분리가 돼야 된다. 이 여덟 가지, Baptists라고 하는 이 여덟 개이 단어로 구성된, 여덟 개 철자로 구성된 이 단어,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지난 역사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믿고 실행해 왔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성경의 최종적인 그와 같은 권위를 믿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17절 말씀 가서 보니까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철저히 모든 것에 철저히 구비가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완전하게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을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초대교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나오는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단어들이 하나님의 숨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단어라고, 이와 같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그런 사람들이다. 또 동시에 그 살아있는 그 모든 단어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까지 보존해 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존해 주신 말씀이 우리 손안에 있을 수 있다는 이와 같은 믿음을 고백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가서 보니까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 내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들은 없어지지 않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숨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살아있는 단어들이 처음 주어질 때나 지금 이 시간에나 영원 무궁토록 우리 성도들의 손 안에 있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볼수 있다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확신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믿는 자들 또 성경 신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바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행하는 것은 한 가지 권위에 달려 있다. 그한 가지 권위는 오직 성경만 있습니다. 그것만 우리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만이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권위, 단순히 최종적인 권위가 아니라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그와 같은 권위를 우리 성경 신자들이 지난 한 2000년 동안 목숨을 걸고 그리고 믿어왔다고 역사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의 이 같은 믿음은 감옥이나 불이나 물이나 칼이나 맹수나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결코 쇠퇴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같은 성경 신자들 역시 성경만이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권위이며, 특별히 1611년에 하나님께서 영어라고 하는 그런 이 만국의 공통어를 주시면서 1611년에 영어 킹제임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우리 사랑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우리말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만든 그 성경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임스 왕이 유명하거나 킹잼 성경을 만든 번역자들이 유명해서 이 성경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만국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이 우리 손안에 있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모든 성경을 비교해 본 결과 영어 킹제임스 성경, 이 성경이 하나님의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권위이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최대로 번역한 킹잼 성경이 우리 손안에 들려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킹잼 성경만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한번 나가보세요. 심지어 신천지도 다 성경 가지고 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안식교회 미국에 가서 보시면 안식교회도 유일하게 킹제임 성경 없어요. 다른 건 성경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단교리를 가르쳐요. 몰몬교도 미국의 가장 큰 그런 이단 중에 하나인데 몰몬교도 여러 성경이 있지만 우리는 오직 킹제임 성경만 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많은 오순절주의자들 미국에 많습니다. 다 킹제임 성경 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킹제임 성경을 쓴다 그래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 킹제임 성경을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권위라고 이야기한 그 다음엔 무엇이 있어야 되냐? 우리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기록된 그 원리대로 교회를 해야만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오늘 여기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 그게 어디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교회를 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들 더 세임 바로 똑같은 그것들 바로 그것들 행하는 교회가 돼야 그래야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일곱 개, 첫 번째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권위입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 말고 나머지 일곱 개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 우리는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신약 교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신약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일곱 가지를 믿습니다 하고 그 밑에 일곱 가지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믿는 바를 요약을 한 거예요. 구약식으로 하는 그런 교회 저희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일곱 개는 지금 예수님께서 신약시대를 열어놓으신 그 이후에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실행했는가 이거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둘째 알파벳은 뭐냐 하면 A예요. 베프티스트의 A. 그는 Autonomy of Local Churches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치적인 지역교회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놀라운 선언을 해주시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강림 그 사건 때 성령님이 내려오시면서 이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관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지역교회가 어느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그런 기관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충성을 맹세하는 독립기관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침례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어느 교단장의 교회가 아닙니다. 누구의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충성을 맹세하는 교회가 사랑침례교회다. 목사에게 맹세하는 게 아닙니다. 교황에게 맹세하는 게 아니에요. 교단장에게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충성할 것을 예수님에게 맹세하는 이와 같은 형태의 교회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땅의 어떤 사람이나 기관도 우리 사랑 침례교회와 같은 독립 자유 지역 교회에게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고 명령할 수 없으며 또 천주교회나 다른 개신교회들처럼 주교, 추기경, 감독, 총회장, 노회장 등의 성직자 체계가 지역 교회를 관할하고 또 성직자를 임명하며 교회의 자치권을 무시하는 것은 성경에 없는 사람들의 관행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각 지역교회는 오직 성경만을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권위로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자체 회원들끼리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하나님의 유기체요, 하나님의 조직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저희가 올해 대전 은혜침례교회 또 광주 은혜침례교회 거기 두 형제를 전도사로 임명을 하고 또 저희가 교회 세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선교헌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생겼냐, 어떤 분들이 교회를 방문해서는 이 교회는 사랑침례교회 조정을 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시오. 그래서 전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사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 뒤에서 다 조정하는 걸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간섭이 없습니다. 우리끼리 합니다라고 얘기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야, 이런 아이러니도 생길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번에 느끼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다른 지역에 독립교회가 세워진다 도와드릴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도와드려요. 하지만 절대로 그 교회 내정에 간섭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그거 하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그런 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장로교 이런 데처럼 무슨 노회장이 있고 감리교처럼 무슨 감독이 있고 또 천주교처럼 교황이 있는 그런 시스템은 성경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또 무슨 온누리교회, 서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온누리교회 이렇게 해서 프랜차이즈하는 그런 교회, 이런 건 성경에 없는 교회입니다. 구원파 교회, 저 위에 꼭대기에 누가 한 사람이 있고 한국에 있는 모든 구원파 교회를 몽땅 다 지배하는 이와 같은 교회, 있을 수 없는 교회예요. 성경에 없는 교회다. 그건 다 교황식 교회지 있을 수 없는 교회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믿은 거예요.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방식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전주에 있는 어느 교회는 전주에 있는 그런 방식대로 성령님께서 이끄신 대로 인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자치적인 지역교회를 믿는다고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셋째는 그 알파벳이 P입니다. P가 돼서 모든 성도가 제사장 직무를 갖는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님의 신약교회에 속한 모든 신자들,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이 어떤 인간 중보자의 도움도 없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평신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확연한 계급체계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누구를 통해야 돼요? 제사장을 통해야만 되는 그런 시스템이 구약시대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시대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면서 직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길이 열려서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이 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천주교회 같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여전히 인간 중보자, 프리스트, 신부, 사제를 둔 그와 같은 그 시스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고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전이나 성당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고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런 것들을 어떤 예식이나 의식을 집행하는 집례로 표현하며 성도를 평신도라고 지칭하여 의도적으로 계급을 만들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성직자가 가운을 입는 것 같은 이와 같은 거칠의 의식주의를 우리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는 배격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구약시대에만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구약을 철폐하셨어요. 지금 이 시간에 구약식으로 목사가 독재하는 그와 같은 스타일의 교회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다. 구약식으로 생각하는 것, 구약식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철폐하고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내용,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내용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내게 가르쳐 준 것들, 바로 그것들을 가르치고 그것들을 실행하는 그런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다. 그래서 구약시대 신정정치 스타일의 교회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독재를 하고 마치 목사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형태의 교회를 운영하는 것은 그건 구약시대에만 가능하지 지금 신약시대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천주교회, 장로교회 이와 같은 그런 시스템은 구약식 시스템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장의 영적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특권을 받았음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걸 확실히 믿었고 그 믿음의 선조들이 그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성경신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직통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그런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T자가 나오는데 T자는 Two Ordinances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교회에 두 가지 시청각 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두 가지 규례를 주셨다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고 있습니다. 하나는 침례요, 하나는 주의 만찬입니다. 침례? 침례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동일시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와 같은 징표가 침례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 옛사람이 죽고 묻히고 새사람으로 다시 일어나서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그와 같은 그 사실을 성령 침례 받은 그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과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것이 물침례다. 그래서 이 물침례가 중요한 그러한 교회의 규례라고 우리가 믿으며 반드시 이 일을 위해서는 온 몸을 물에 잠그는 그와 같은 침례가 반드시 시행이 돼야 된다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믿고 지금 이 시간까지 그걸 전해줘서 우리가 그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물을 뿌리는 것은 그것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온 몸이 물에 잠겨야 이 죽어있던 이 사람이 물에 잠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될 때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 사실이 그림으로 표현이 돼서 사람들에게 증언될 수 있기 때문에 온 몸을 물 속에 잠그는 이와 같은 침례만이 성경이 얘기하는 물침례다. 우린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 수 없는 어린아이 머리에 물을 끼얹고 천국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은 그런 비성경적인 행위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주의 만찬 역시 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그런 규례예요. 목사나 아니면 신부가 축복 기도를 하게 될 때 거기는 빵 조각과 그 다음에 이 포도즙이 진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는 이 화채설이라고 한 이와 같은 이단교리 이걸 지금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저희는 믿지 않습니다. 또한 이 빵조각이나 포도주스 안에 예수님이 임재해 있다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이 빵조각과 그 다음에 이 포도주스는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또 예수님 다시 오실 것 그 재림을 나타내주는 그와 같은 표시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에 근거해서 그래서 이 천주교 사제가 주는 이 빵을 먹어야만 그래야 은혜가 유지가 된다 해서 이런 것들을 보통 성체성사라고 해서 성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체성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의식을 성만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만찬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는 이것은 주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기에 주의 만찬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또 주의 만찬을 행할 때 저희는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과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순수한 포도주스 포도즙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순결하신 몸과 예수님의 순결하신 피를 상징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만을 교회의 규례로 주셨기 때문에 발을 씻어주는 무슨 세족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회가 해야 될 것과 같은 규례라고 저와 여러분은 믿지 않습니다. 다섯째 가서 보시면 아이자가 나옵니다. 아이자는 개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속사람의 명령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겼고 이를 바탕으로 믿음의 자유를 소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성경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단 한 번도 나와 믿음이 틀리다고 해서 어떤 사람을 고문하거나 핍박하거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중세시대에 많은 가톨릭교회 교인들 또 중세 이슬람이 확장이 돼 나가면서 서쪽으로 진격해 나갈 때 코란이냐 아니면 칼이냐 둘 중 안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코란을 선택하자면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면서 이슬람교의 이 나라를 만든 그와 같은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나와 믿음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핍박하거나 고문하거나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자기 의사에 반하여 자기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어떤 것을 믿을 수 믿도록 그렇게 강요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믿냐? 로마서 14장 5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 보고할 것을 믿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자기의 자유 의사를 가지고 자기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건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건지도 모든 사람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신앙의 자유, 믿음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런 자유를 주셨다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강제적으로 예수님 믿게 하는 이와 같은 일 우리 믿음의 이 선조들 해본 적이 없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용하지냐 수용하지 않느냐도 역시 개인의 자유예요. 그런데 무엇을 알아야 되냐?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일대일로 회개 보고해야 된다. 제가 결코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해라 저거 해라. 다만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사람이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회개 보고할 날이 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도의 기쁨을 도와주는 사람이지 성도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될 수 없다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믿었고 저도 역시 그렇게 믿고 이 사랑침례교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째는 S자입니다. S자는 구원받은 성도만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 한번 일반 교회 다니신 분들 어떻게 교회 멤버가 돼요? 그냥 교회만 가면 출석 등록교인이 되는 거예요. 얼마 지나면 뭐라 그래요? 입교해야 됩니다. 얼마 지나면 세례받아야 됩니다. 얼마 지나면 집사 받으십시오. 또 돈 많이 내고 얼마 지나면 장로가 되고 이런 시스템은 교회가 신약교회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 교회를 다녔나 안 다녔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 교회라고 할 때는 오직 구원 받은 사람만 교회 멤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했냐 주차장 봉사를 많이 했냐 오래 다녔냐 이게 구원 이게 교회 멤버십의 어떤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느냐 이 사람만 침례를 받음을 통해서 그 사실을 모든 사람들 앞에 공표하고 그리고 지역교회 멤버가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와 같은 믿음을 지금까지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중세 암흑시대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로마 제국에 태어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조금 있다가 유아세를 물 뿌리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국가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한 그 교회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천주교인들은 영세를 받으면 바티칸에도 국민이 되는 거예요. 엄밀히 이야기해서 시민, 두 개의 시민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한국 시민이 되고 또 동시에 바티칸 시민이 되는 이와 같은 이게 국가교회에서 행하는 그런 일인데 우리는 그런 거 믿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아세를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는, 추방당하는 그와 같은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유아세를 받고 그래서 강제적으로 누구나 다 교회 멤버가 되는 이와 같은 시스템은 성경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무엇을 믿었냐?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즉 나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이런 지혜와 이해력이 있어서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그 사람만이 자발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아서 이 사랑 침례 교회 같은 이 독립적이고 자치적인 그런 교회의 멤버가 된다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믿었고 사도 바울이 그걸 그렇게 가르쳤고 디모데가 그걸 그렇게 가르쳤고 그것이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전달돼서 저와 여러분도 그런 방식의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라고 믿고 그걸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T자 일곱째 T는 지역교회는 두 가지 직무 수행자만 있다. 이 내용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와 그 다음에 집사 이 두 개의 직무 수행자만 있다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직무 수행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 반드시 남자들만 맡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직무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침례교 선조들은 장로, 감독, 목사 이것이 동일한 직분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교회 안에는 오직 목사와 집사 외에는 없어요. 우리 자매님들은 죄송하지만 목사나 아니면 이런 집사가 될 수 없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시간에도 미국에 있는 모든 침례교회는 우리 자매님들이 집사가 되거나 목사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믿질 않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것들을 밀었냐? 우리 독립, 자유, 지역 이런 교회는 천주교와 같은 성직자 계급 체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라고 하는 건 성도들 간의 기능의 차이일 뿐이지 결코 계급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확고히 믿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나 성도들이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서로를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 그렇게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교회, 이것이 예수님의 내 교회라고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는 교회와 국가가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교회와 국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분리가 되어야 되고 한 기관이 다른 기관을 통치할 수 없다는 그와 같은 사실을 믿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모세 율법하에서는 국가와 교회가 하나였어요. 국가의 법이 교회의 법이요. 교회의 법이 국가의 법이요. 그래서 이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추방당해서 다른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땅에 살려면 오직 국가가 정해준 거, 교회가 정해준 거, 제사장이 정해준 거, 그거 외에 다른 걸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추방당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약 시대의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구약의 신정정치는 끝이 났다고, 하나님의 선민들에게만 적용이 되던 약 1500년 동안의 구약시대 신정통치는 끝이 났다. 어떻게 돼요? 이제는 국가와 교회가 분리가 되는 이와 같은 시스템의 교회가 유지가 돼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게 있습니다. 야, 우리나라가 완전히 기독교 국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대통령도 기독교인, 이 국무총리, 뭐 국무위원 다 기독교인, 국회에 있는 모든 의원들 다 기독교인,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양심의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은 믿지 못하는 그런 형태의 교회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 형태의 독재 국가가 되는 게 그게 구약식 교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과거 중세 암흑시대라고 한그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양심의 자유를 따라 하려고 하다가 교회에 핍박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난 그런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와 국가는 분리가 돼야 된다. 교회와 국가는 분리가 돼야 돼. 저와 여러분이 좋은 시민으로 국가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국가가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을 조종하거나 믿음을 강제로 요구하게 될 때 그때는 우리가 국가의 권력에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한은 저와 여러분이 좋은 시민으로 살면서 이 나라에서 이 나라가 원하는 것과 같은 좋은 시민이 되어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가르쳤어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로마서 13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러한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교회의 믿음을 좌지우지 않는 이와 같은 그러한 형태의 교회를 해야만 그것이 신약교회다. 우리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런 걸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고 이야기해요. 정교 분리. 이 두 개가 유착이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인간의 모든 자유가 말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침례 성도들, 믿음의 선조들, 성경신자들이 믿었던 여덟 가지 원칙, 여덟 가지 그 믿는 바와 그 실행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경만이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권이다. 둘째, 지역교회는 그 지역교회 성도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자치적인 형태의 모임이 되어야 된다. 셋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 넷째, 교회에는 오직 주의 만찬과 침례의 두 규례밖에 없다는 것과 같은 사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 믿음의 자유, 신앙의 자유, 종교 결사의 자유를 주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교회의 멤버십, 교회 회원권은 오직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고 그거를 사람들 앞에 침례를 통해서 증명해서 보인 그와 같은 사람들만 이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 저희가 그 사실을 믿고 있고, 지역교회는 오직 목사와 집사가 있고 이 목사와 집사는 어떤 계급이 아니고 성도들 간의 기능의 차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고, 마지막으로 교회가 국가의 권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국가가 교회의 권력을 행사해서 자유를 억압하는 이와 같은 일은 생기면 절대 안 된다. 이 여덟 가지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 성경신자들이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 읽고 그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19절, 20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뭘 가르쳐야 돼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들, 바로 그것들, 동일한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는 겁니다. 침례를 주라는 거예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지켜서 행할 수 있도록 자꾸 교육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의 이 교회가 이 땅이 존재하는 한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공중 강림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몸이 홀연히 변화가 돼서 교회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대위임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걸 누구에게 예수님이 직접 주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주셨어요. 그에게 나타나실 걸 그대로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네게 가르친 것들 바로 그 동일한 그것들 너는 신실한 사람들이 가르쳐라. 이 신실한 사람들이 그것들을 또 가르치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가 지금 이 시간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바로 그것들, 똑같은 것들, 동일한 것들, 바로 그 동일한 것들을 우리 자신이 지키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것들을 가르치고 우리 믿지 않은 사람들 또 믿는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것들을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좋은 교회로 자라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